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평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겪으신 안타까운 사건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놀라운 지혜와 권위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니까 고향 사람들이 처음에는 매우 놀라워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고 저런 기적의 능력을 행할 수 있지? 다 뭐지? 근데 그 경탄이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예전 자신들의 기억 안에 있는 예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가족들을 떠올리죠. 그래서 저 사람 목수잖아. 마리아 아들이고 형제들도 다 내가 알고 있고 근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면서 못마땅해하죠. 결국 예수님은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 병을 고쳐주시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자렛 사람들이 보인 이러한 태도를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편견 혹은 고정관념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대상을 내가 이미 과거의 경험을 통해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오만함에 사로잡히면 그 대상이 가진 현재의 새로운 면모나 내면의 본질,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신비로운 가치를 전혀 보지 못하는 깊은 눈먼 상태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부모가 내 자식을 너무나 잘한다고 착각하는 경우죠. 근데 알면 알수록 너무 모르는 게 자식이잖아요. 이러한 심리적 왜곡은 우리의 일상적인 인간관계와 가정생활 안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가족, 배우자나 자녀를 대할 때 내가 너를 키웠으니 내가 너를 제일 잘 알아.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뻔하지 뭐 하며 내 좁은 생각의 틀 안에 상대를 가둬버립니다. 그 사람 안에 숨겨진 하느님의 생생한 모상과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내면의 신비를 깨닫지 못한 채 과거의 고정관념이라는 감옥에 가둬두고 평가절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지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러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얼마나 나의 눈을 가렸었는지 깨닫게 되죠.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사랑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절대적이라 확신했던 일들이 물거품이 되는 다양한 삶의 질곡 속에서 우리는 바뀌지 않으리라 여기는 것이 얼마나 미성숙한 사고인지 뼈저리게 깨닫곤 합니다. 기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삶의 체험과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 기질을 바탕으로 다양한 성격과 태도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비록 내가 처음 지어먹은 마음이 지금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비교가 되고 판단이 될 때 우리 생각의 흐름을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익숙함의 함정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성생활에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도 고정관념을 갖기 쉽습니다. 기도해봤자 내 삶은 늘 똑같아. 성경 말씀은 매번 듣던 익숙한 이야기지 뭐 라며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성서학적으로 믿음이란 내 이성과 경험의 안전한 틀을 스스로 깨트리고 매 순간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의 무한한 신비를 향해 나 자신을 온전히 개방하는 역동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자렛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인간적인 계산과 지식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마음대로 재단해버렸어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느님 아버지를 눈앞에 두고도 은총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비극을 맞이했죠. 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고 생생히 전합니다. 주님의 기적은 은총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인간의 믿음이 만나는 거룩한 상호작용의 신비입니다. 내 마음이 편견과 오만으로 닫혀있으면 하느님께서도 내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실 영적인 공간을 찾지 못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나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그 존엄함과 소중함을 잃어버린 관계는 없는지 가만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의무적으로 바치는 기도와 미사가 영혼 없는 지루한 의식으로 전락해버리지는 않았나요? 내 좁은 고정관념과 편견의 집 밖으로 과감히 걸어나와 매 순간 나의 일상 속에서 새롭게 역사하시고 속삭이시는 주님의 신비를 발견해봅시다. 내 마음의 문을 겸손히 열고 타인과 하느님을 새롭게 바라볼 때 주님은 굳어버린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기적의 꽃을 다시 피워주실 것입니다. 편견을 깨고 신비로 나가는 은총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화.
일본교리 소용관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삶을 희망합니다. 우리 삶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참된 것들이 죽음으로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더 고귀하고 영원한 것으로 피어나리라는 희망과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는 평생을 땀 흘려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롭고 영원한 삶으로 옮겨가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 희망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감이며 자비롭고 의로우신 하느님과 결정적인 대면을 갖는 때입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도서출판 여백에서 펴낸 최인호 작가의 책 인생에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부분 발췌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62년 전이었던 1950년 7월, 우리 가족은 출애굽을 단행했다. 모세였던 엄마의 지휘 아래 큰 누이를 비롯한 여섯 가족들은 숨어 지내고 있던 아버지를 찾아서 청계산을 향해 출발했다. 그때 나는 5살의 어린이. 불과 며칠 동안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떠난 출애굽기와 같은 40년의 고난과 맞먹을 수 있는 그런 숨막히는 탈출 과정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나루베르구의 한강을 건넌 건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팔을 펼쳐 물을 가른 모세의 기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주인이 피난 가구 없는 빈 집에서 엄마는 우리들을 위해 밥을 짓고 모기장을 쳤다. 밤새도록 쌕쌕이 소리가 나고 멀고 가까운 곳에서 쿵쿵 폭발음이 나도 나는 내일이면 아빠를 만날 수 있다는 기쁨에 마루를 구르며 세상 모르고 잤다. 다음 날 일찍 아버지를 향해 길을 떠났다. 아, 그 무덥던 긴 여름날. 햇살은 눈부셨고 길은 가도 가도 끝없이 옥양목의 빨래처럼 펼쳐져 있었다. 더위를 먹어 배는 남산만큼 튀어나왔고 머리에는 헌데가 나서 견딜 수 없이 아팠지만 아빠를 만날 수 있는데 더위쯤 대수랴. 나는 기억하고 있다. 법조인의 신분을 숨기고 전란을 피해 미리 피난 와서 수염을 기르고 밀짚 모자를 쓴 농군 모습의 아빠가 성황당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미친 듯이 뛰어나와 맞아주던 모습을. 그렇게 우리 가족의 출애굽은 끝이 났고 그해 여름 한철을 청계산 계곡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다. 요즘 나의 화두는 바로 이 다섯 살 때의 기억이다. 나는 그때 아빠를 만날 수 있다는 기쁨 하나로 무더위와 부스럼의 고통을 견딜 수 있었다. 전쟁의 공포도 없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다. 고개 하나 넘으면 아빠가 있다는 말 한마디만이 생명이요, 힘이요, 구원이었다. 나는 물론 알고 있다. 내 인생의 고갯길 저 너머에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영혼의 하느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67의 어른인 나는 5살의 어릴 때보다 더 큰 어려움과 고통과 불안과 미혹으로 흔들리고 있다. 그렇다. 67의 나는 훨씬 지혜롭고 똑똑해졌을지는 모르지만 5살 철부지였던 그때의 나보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게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주님, 워즈워스의 무지개처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내 하루하루가 자연의 숭고함 속에 머물기를 비오니. 주님, 워즈워스의 무지개처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내 하루하루가 자연의 숭고함 속에 머물기를 빕니다. 주님, 저를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단순하고 순진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모차르트 작곡의 엑술타테 유빌라테 쾌열 작품으로 158번에 있는 곡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신영욱의 목소리입니다. 모차르트 작곡의 엑솔타테 유빌라테 케율 작품 번호 158번에 있는 곡 알렐루야 감상해 보셨습니다. 네, 플라시도 도밍고의 목소리로 소개해드립니다. 샤를로 구노 작곡의 성녀 체칠리아 장음 미사곡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곡이죠. 상투스 거룩하시도다입니다.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 에드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easywilllife.com JMP 로우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누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아침 소금물 대신 스톡 운동하고 땀 흘렸을 때 스톡 바다의 천연 미네랄 하나를 쏙 스톡 당뇨 완전 제로 부담 없이 즐겨요 언제 어디서나 주머니 속에 스톡 상쾌한 하루의 시작 스톡 우리 가족 건강 습관 슈거프리 쉬운 드롭스 캔디 지금 시작해요 easywellife.com 지금 만나보세요 easywellife.com
가톨릭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사 연구소가 고 이태석 신부 요한 세례자 살레시오회 1962년에서 2010년과 관련된 글과 강론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모은 책 이태석 신부의 향기 352조 2만 원을 발간했습니다. 이태석 신부의 동생인 이태선 베네딕톡 씨가 엮고 윤민구 신부 도미니코 수원 교구 성사 전담가 감수를 맡은 책은 이 신부가 가족에게 남긴 자료를 바탕으로 그의 강론과 인터뷰 등을 실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의 증언은 이 신부가 어린 시절부터 어떤 성품과 태도로 살아왔는지 보여줍니다. 증언자들은 한결같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고 기꺼이 손을 내밀었던 이 신부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음악적 재능을 발휘했던 학창시절부터 사제와 의사가 되는 과정, 대장암 판정 이후 투병과 선종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삶의 여러 장면도 담겼습니다. 책에는 이 신부의 생전 목소리와 그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 악보 등을 접할 수 있는 QR코드도 수록됐습니다. 그의 생애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연보와 다양한 사진 자료를 더해
이 신부의 삶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ANZ 뉴질랜드의 최신 부동산 포커스, 프로퍼티 포커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반 들어 주택시장이 둔화됐으며 특히 투자자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중반을 거치며 주택 거래량이 감소했고 주택 가격도 소폭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 시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ANZ의 이코노미스트들은 투자자들에게는 다가오는 총선이 가장 큰 관심사일 것이라며 노동당은 집권에 성공할 경우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 주거용 부동산에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동당은 또한 투자자들이 세금 계산 시 대출 이자 비용을 공제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다시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확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토지세 도입을 지지하는 Opportunity Part는 국회에 진출할 가능성 역시 투자자들의 불안과 우려를 자극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Z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일부 매도자들 역시 잠시 시장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매물을 보류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 나오는 매물 수가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ANZ는 올해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이 2% 하락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으며 내년에는 소폭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클랜드의 신규 주택 완공 물량이 최근 주택 건설 붐 이전인 4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클랜드의 신규 주택 완공 건수는 가을 동안 급감했습니다. 오클랜드 시의회는 5월에 신규 주택에 대한 건축 적합 증명서 CCC를 969건 발급했습니다. 이는 4월보다 8.7%, 작년 5월보다 26.4% 감소한 수치입니다. 오클랜드의 신규 주택 완공 건수는 2023년 말 월 1,900건 이상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올해 3월에는 1,327건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침체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4월과 5월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5월까지 12개월 동안 발급된 CCC는 13,663건으로 2024년 5월까지 12개월 동안 기록된 연간 최고치인 19,560건보다 30.1% 감소했습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오클랜드의 신규 주택 완공 건수는 최근 주택 건설 붐이 시작되기 직전인 4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뉴질랜드 웰링턴 병원에서 24년간 근무한 한 소아외과 전문의는 과도한 업무로 운전 중 두 차례나 잠이 들 정도로 극심한 피로를 겪은 뒤 2022년 호주로 이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뉴질랜드의 소아의료체계가 심각한 인력 부족과 전문 진료 체계 미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아동 사망률 증가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주 뉴캐슬 병원에서는 더 많은 의료 인력과 체계적인 고위험 임신 관리 덕분에 미수가 중증 사례가 크게 적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도 소아외과를 비롯한 각 전문 분야에 대해 국제 기준에 맞춘 독립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전문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영유아 돌연사 예방과 아동 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해당 전문의는 뉴질랜드의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호주보다 훨씬 높으며 매년 100명 이상이 호주에서 태어났, 있다면 살 수 있었을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아동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025년 와이탕이 데이 당시 연립정부의 트리티 프린스플즈 비를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뉴질랜드 국방군 NJDF는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 데이비드 시모어 액 대표, 신디 크로 총독의 긴급 대피를 위해 대기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해군은 와이탕이에서 시모어를, 공군은 아카로아에서 럭슨 총리와 총독을 각각 헬기로 대피시키기 위한 비상대비 태세를 유지했으며 작전 비용은 약 4만 4천 달러가 들었습니다. 실제 대피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큰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시모어는 당시 방탄 차량을 이용할 정도로 신변 위협을 우려했으며 갈등의 원인을 테파티 마오리가 조장한 분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테파티 마오리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대규모 히코이 모테 티리티 시위는 체포자가 한 명도 없는 평화로운 집회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정치인을 겨냥한 위협이 증가하면서 경찰과 의회, 경호체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뉴질랜드 사우스랜드 인버카길 인근에 약 30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추진되면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전력을 자체 조달해야 하는지 기존 전력망을 이용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의가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계 다타그리드 뉴질랜드가 추진하는 이 시설은 완공시 최대 1기가와트 전력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뉴질랜드 전체 전력 소비의 약 4에서 6%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데이터 센터가 재생에너지 발전 투자와 전력망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당도 신규 데이터 센터가 풍력, 태양광 등 추가 발전 설비를 뒷받침하는 전력 구매 계약 PPA를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NJ First는 데이터 센터가 장기적인 고용 효과는 크지 않은 만큼 전력난을 악화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클랜드 대학교의 한 교수는 데이터 센터가 단계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국가 전력의 6%를 소비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안정적인 신규 전력 수요가 확인되면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호주는 최근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의 신규 발전원 확보와 전력망 연결 비용 부담을 의무화하는 정책 도입을 했으며 전문가들은 뉴질랜드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의 주거용 태양광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 권고안이 발표되면서 업계는 설치 속도가 빨라지고 가정의 전기 요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주택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면 여러 기관의 승인과 반복적인 현장 방문이 필요해 설치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업계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가 소비자의 태양광 도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라고 지적해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전반을 검토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경고안에는 전기 안전 규정과 건축 관련 승인 절차를 단순화하고 기간 간 중복 심사를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소규모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한 승인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설치 비용과 행정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가 더 쉽게 태양광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약간 흐리고 약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내일은 흐리고 몇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4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승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램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지웰 라이프.com, JMP 로우,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가톨릭
이어서 생명은 사랑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04.6 FM 카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석조 네오신부입니다. K-문화와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세계 속 대한민국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년째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안타까운 현실 또한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눈부신 성장 이면에서 고립되고 소외된 이웃들,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를 출범시키며 자살 예방과 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생명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 손민성 본부장과 함께 국민 생명을 지키는 자살 예방 및 대응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가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현재 정부의 자살 예방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 송민서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무조정실 하면 국무총리 사나이구나 알고 있긴 한데 왜 그 단체 이름에 범정부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그 범정부라는 이름이 들어간 조직이 별로 많지 않은데요. 네. 그 기존에 이제 정부에서 기존에 추진해왔던 모든 자살 업무들이 기존에는 특정 부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보건복지부 단독으로는 처리하기 좀 어렵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보다는 좀 더 많은 부처들이 손을 합쳐서 힘을 모아서 정부를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범정부 조직으로 새로이 총리실에 산하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특정 그 부처가 아니라 좀 더 이제 더 크게 보고 만들었는데 생명 지킴 추진이에요. 사실 이 보통은 여태까지 그 자살 관련된 자살 뭐 막 쓰긴 하는데 생명 지킴 추진 그것도 추진을 해야 돼요. 막 이름을 참 이게 뭐라고 그럴까? 아, 목표 지향점이 뭔지 알겠다. 그러니까 자살을 예방하겠다는 거는 너무나 상투적인 말이 돼 버렸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뭘 얻고자 한다라는 것이 이제 보이긴 하는데 생명 지킴 추진이라는 이름을 정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저희 본부가 작년 12월 24일 날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아.
근데 12월 24일 날 출범할 당시만 해도 자살대책추진본부라는 이름하에 출범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를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뵙고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 그 자살 예방이라고 하는 것들이 물론 중요한데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종의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가 정말로 하려고 하는 일이 뭔지 그걸 아예 적극적으로 쓰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총리님께서 따로 그 말씀을 주셔서 생명 지킴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고 또 그런 목적에서 이름을 짓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공식적으로 생명 지킴 추진 본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봤을 때 뭐 예. 상대방한테 얘기하거나 뭐 얘기할 때 그 뭘 목적을 한지 알긴 했지만 그 대부분 그때의 목적들이 대부분 뭐라 그럴까 이름에 나오긴 하는데 예. 좀 부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표출이 되면서 뭐 그래서 성폭력 예방 뭐 이런 표 그러니까 뭔 너가 뭘 예방한지 알겠어 근데 성폭력이란 단어를 쓴다든지 뭐 약간 직접적인 그 단어를 통해서 이게 지향점은 얘기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뭘 바꾸거나 그럴 때 좀 긍정적인 사고가 되는 것이 좀 쉽지 않은데
예, 예.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공감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 처음에는 뭐야? 뭐 하는 데야? 생명 지킴, 어우, 너무 유치해. 아, 이거 내 때에 따른, 아, 이게 뭐야? 하지만 그 얘기를 계속 상기시켰을 때, 아, 뭘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구나. 아, 뭘 또 해야 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건 기쁘게. 라는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예.
사실 그 벌써 12월 달에 됐다고 하면 지금 벌써 이제 한 7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7개월 동안 지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그 사실 이 업무 자체가 정부 내에서도 특정 부처 할 수 없어서 범정부 조직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일 자체가 그렇게 썩 그 쉽거나 아니면 어떤 성과가 보여질 수 있거나 이런 업무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12월 24일에 저희가 출범하면서 총리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어떤 일을 하든 얼마나 노력을 하든 아마도 사람들은 너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수 있다. 더불어 너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자살이 줄어든다라는 확신도 아마 없을 수 있고 설령 자살이 줄어든다고 해서 너희가 이랬다라는 건 또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조건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길을 꺾는 말이기도 한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업무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 한 5, 6개월 동안 한 건 우선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자살을 한 명이라도 좀 줄여볼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새로운 시각에서 한번 고민을 해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들 이제까지 거의 한 20여 년 동안 해왔는데 뭐 큰 성과가 나진 않았지만 어쩌면 자살이 크게 늘고 있지 않는 것 자체도 이제까지 모든 분들이 노력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어쨌든 간 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는 건 좀 그런데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정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좀 자살을 줄여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아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가야 하는지 앞으로 해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감을 잡아가는 단계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어떤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책이 있으시면 찾아가서 듣고 또 배우고 또 답을 구하는 그런 단계 있습니다.
예. 네. 아까 전에 공통이가 얘기했던 예. 그 뭐지 너희들이 하는 일이 예. 눈에 띄지 않는다. 예. 어쩌다 그 얘기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 아 안기본가? 약간 아, 음지에서 일한다 약간 하는데 우리 일에 뿌듯함이 있다라는 그 얘기처럼 예. 어떻게 보게 되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것이 누군가가 나를 신경 쓰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누군가한테 안심을 준다는 것이 그게 뭐 때에 따른 감시의 눈이라고 할지라도 예. 그랬을 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재밌게 놀 수 있는 이유는 엄마가 저기서 나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못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자기가 느껴지는 그러니까 몸으로 느껴지는 눈에 예. 보이는 건 그런 걸로 봤을 때 아 예. 이거에 관심이 좀 있구나라는 걸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자살에 대한 얘기가 조금 뭐랄까 위시됐던 것 중에 하나는 아마 국무회의였나 그 대통령님이 얘기하면서 자살을 언급하면서 예. 거기에 이제 이런 사회적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저출산도 엮고 하면서 어떤 아 그걸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아 이 이재명 정부는 생명을 좀 하는데 그 중에 좀 자살 쪽에 조금 좀 관심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사실 그 저희 본부가 출범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작년도 6월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 지금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했는데요. 그 사실 저희 국무회의라고 하는 거는 각종 법안을 비롯해서 국가의 최고의 그 국무위원들과 대통령과 총리가 모여 앉아서 정부의 최고의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안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하고 국무회의 석상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통 논의가 되지 않거나 사전에 얘기되지 않은 안건들은 잘 논의가 안 되는데요.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처음으로 주최하신 국무회의에서 아무 안건이나 논의 주제 없었던 자살 얘기를 문득 꺼내시면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자살이 높지요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살을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셨고요. 그 이후로 정부 내에서 벌어진 거는 기존에는 아마 이 정도 규모의 자살 관련된 조직이 없었을 겁니다. 저희가 작년도 12월 24일 출범할 당시에 정부 부처로서는 실인데 실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조직이거든요. 40여 명 규모의 7단위로 출범을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자살 업무를 전담하는 인원들이 거의 뭐 한 명이 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요거를 두 배 이상 지금 늘려서 이번 정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업무를 지방정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숫자가 두 배 이상 늘어났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현장에서 자살을 실제 다루는 그 업무를 하는 자살예방센터 직원들 같은 경우도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두 배 이상 인력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아주 강력한 관심을 보이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관심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제도적으로 사람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각종 제도나 사람들, 인력, 예산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뭐 여태까지 자살 예방이라고 예. 해서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뭐 그 학교에서 자살 예방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직장에서 자살 예방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게 교육 위주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계속 이 자살률을 잡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사실 이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 교육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예.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자살 예방하는 이제 전화 같은 예. 것도 있죠. 그 전화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상담 업무보다 그 상담사들이 되게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왜냐면 뭐 낮에 전화하시는 분들보다는 예, 밤에 막 전화하시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장 그래서 그 상담사들하고 얘기를 보면 제일 꺼려하는 주제이면서도 제일 뭐랄까 좀 피로도가 높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이렇게 뭔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했던 예방 교육이나 또 이제 실질적으로 상담을 해주는 그 대상자들이 그런 것들이 좀 높아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실 그 교육 예방 측면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가시적인 성과는 잘 안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업무를 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 주변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육을 통상적으로 받으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취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할 때 네. 남한테 도와달라고 하거나 내가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아니고 그렇게 한 번도 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이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위험한 신분들을 찾아내고 그분들이 자살을 하지 않게 도와드리고 아니면 사후적으로 관리해드리고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이 힘들 때 그다음에 본인이 어려울 때 본인이 자살의 충동이 있을 때 주변에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그게 터부시 되지 않는 문화가 있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그 굉장히 큰 용기를 내서 그런 얘기를 꺼내셨는데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상대방은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고 자기는 한 번도 입 밖으로 내도록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황하고 두려워서 도망을 가버리는 네, 경우가 네,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거절이 되거든요.
그렇죠.
어렵게 얘기 꺼낸 게 거절을 당한 경험이 생기게 되면 다시는 그 얘기를 못 꺼내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지금까지 교육이 약간 이제 의무화는 되긴 했지만 어떤 학교에서 같은 경우 직장에서 같은 경우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들어서 한 시간 동안 그냥 흘려보내는 심지어 뭐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잘 안 본다.
그렇죠.
심지어 학생들이 전혀 집중하지 않는 시간 뭐 시험 끝나고 아니면 점심시간 이후에 이럴 때 한두 시간 잠깐 보는 걸 의무화로 때우는 경향이 있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교육에서 제가 꼭 학교나 직장 아니면 우리 현장에서 일을 하는 저 같은 사람도 어떤 얘기를 우리 듣는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었냐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거고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뭘 안 해줘도 되니까 들어만 줘도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란 것만 계속적으로 알려드려도 우리 자살 예방 교육의 효과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범한 이후에 지금 이제 교육 관련돼서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렇게 인터넷에서 흘려보낸 이전 형태의 교육 말고 좀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의미가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조금 더 개선을 해본다면 어쩌면 교육의 성과들이 조금씩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화 같은 경우도 너무 제가 얼마 전 지난번 국무회의 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물건 살 때도 똑같지만 너무나 큰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해갖고 상담을 받아보려고 그것도 너무 몰린 상태에서 전화를 했는데 통화 중입니다. 통화를 연결이 안 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정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 기획예산처 장관님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상담하시는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아서 이 어떤 나쁜 마음을 먹고 계신 분들의 위안이 되드릴 수 있고 위로가 되드릴 수 있도록 최소한 어떤 업무적인 여건이나 인력 이런 환경들이 좀 구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자리를 통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자살예방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그렇고 공무원분들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분들 급여 수준이나 근무 여건을 보면 굉장히 열악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일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어떤 사명감, 보람감이랄까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분들이 얼마나 그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 우리가 얘기하기 꺼려하는 분야, 의도적으로 피하는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신지 좀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고 감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분들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분들이 어떤 업무 여건이나 환경 좀 최대한 좀 많이 개선을 해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약간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이제 뭐 교육 부분은 제가 할 얘기가 되게 많긴 한데 되게 때우기식으로 많이 맞긴 하니까 그런 면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약해지는 게 안 되는 그러니까 무슨 꼭 강해해야 되는 그런 문화적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동안 요새도 유행인 MBTI를 해도 사회생활할 땐 E 성향이 좋은데 I 성향인 사람은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가 E를 키워야 돼.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해지면 안 된다는 것에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누구한테 약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원래 우리 인간은 약해. 그래서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해라는 것만 인식하면 되는데 잘못되게 너 약하지. 이용당한다? 약하지. 배신당한다? 이렇게 약간 부정적으로 이 약함이라는 것이 작용돼서 사실 그 문화만 바뀌어도 내가 누군가한테 손을 잡아주고 아 너를 아까 얘기했던 상담하는 사람 야 이렇게 너를 신경 쓰는 사람이 많아 너가 손만 뻗으면 다 잡아줄 거야 라는 그것만 바뀌어도 되는데 사실 그 문화가 참 이게 어느 순간에 고착이 돼버려서 사실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천명지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핵심 부분이 이제 어떤 마음의 안전망이랄까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그런 어떤 문화나 인식 개선을 좀 해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약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다고 하는 데 대해서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게 사실 우리 통상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보이면 누구 말에 의하면 뭐 개떼같이 달려들어서 그걸 물고 뜯으려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지도 않은 짓에 대해서도 몰아가서 또 힘들게 하고 그런 것들이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나쁜 역량과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많고 그래서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교육이라든지 문화의 인식 부분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저희가 이제 계속 우리 언론이나 방송 쪽에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그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묘사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사회적으로 어떤 가상의 공적을 만들어서 그걸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들어주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가 요새가 아니라 저희가 출범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그 대상 그룹 중에 하나가 연예인 부분도 있는데 연예인 분들 관련해서 이제 그분들이 미치고 있는 사회적 파장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관련 단체라든지 뭐 각 그 대형 기획사 어떤 그 대표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계속 면담을 하고 상담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아니면 연예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분들이 계속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우리가 너무 무책임하게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 프레임 씌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 특히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어떤 측면에서는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공격과 프레임에 의해서 몰려가는 그러니까 자살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몰려가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 우려를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비롯해서 아마도 이 문화라고 하는 건 단시간에 바뀌진 않겠지만 우리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우선 바뀌고 나면 사회 전반적으로 좀 자살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어떤 노력들이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미룰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당장은 안 나고 음지에서 일하는 것 같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좀 지금부터라도 그런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우리 그 생명은 사람이다에서 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게 이런 얘기를 음지에서 일하면 안 되고 음지에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누군가 들어주셔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없는 마음이 아닌데 30년 전만 해도 제일 그 한국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면 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게 굉장히 정스럽다. 라는 것이 다른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표현이라면서 되게 뭐 그거 가지고 이제 뭐 과자 광고도 할 정도로 했고 요새도 가끔씩 이제 외국 사람들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시골 가가지고 하는 거 보면 막 이게 정스럽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불구하고도 안타까운 거는 그 정스럽 따르면 그 말표는 어느 순간에 이제 상실되어 있는.
예.
그러다, 그러니까 없는 거를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너 원래 우리 있었어, 우리. 예. 근데 어느 순간에 조금 팍팍해져 있는 그 마음을 조금, 우리 다시 옛날에 그 마음을 한번 다시 상기해보자? 예. 라고 해도 되는데, 사실 그게 좀 안타깝다.
예.
없는 것도 아닌데.
그 사실 그 뭐 자살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무엇에 의해서 자살이 이루어졌나 뭐 이런 거는 뭐 다 말하시는 분마다 바라보시는 분 그렇죠. 전부 다른 그렇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에 대한 정답이 있을 수는 없는데요. 그 그냥 이렇게 그 주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그 연령대별로 쭉 자살률을 10만 명당 사망하신 분들 숫자를 쭉 보면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뭐 물론 이제 OECD 가입한 이후에 거의 우리가 계속 선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든 그 계기가 됐던 게 IMF 때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직장에 대한 개념이나 가족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달랐었던 것 같고 네. 어느 순간 가족이 해체가 되고 직장의 모습이 어떤 해체가 되고 점점 달라지면서 뭐 서구화, 개인화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 구성인끼리 가족끼리 어떤 유대감이 점점 약해지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나 연령대별 차이로 보나 누군가 함께하는 누군가 같이 하는 연령대 아주 어린 단계라든지 10대, 20대 뭐 이 단계에서는 그렇게 자살률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속 문제가 되는 거는 자살률 자체는 크지 않은데 그 연령대에 다른 사망 원인이 없는데 자살이 거의 압도적인 1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정말로 자살률이 높은 연령대는 80대 그렇죠. 이후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곁에 있는 사람이 없어지거나 홀로 되거나 어떤 혼자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혼자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는 상황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자살은 그런 개인의 어떤 고독 그러니까 혼자 되는 그런 상황과 물려있는 게 아닐까라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경제 위기를 몇 번 겪고 나면서 가족이 해체가 되고 그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형태의 가족들 그다음에 그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형태의 가족들 그러니까 혼자 살거나 부모님과 떨어져 살거나 아니면 가족이 해체가 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가족의 어떤 그 후원 도움,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아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정부가 나서서만은 되진 않겠지만 어떤 자살에 대한 인식이나 문화 자체를 어떤 함께 가는 문화,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를 챙기고 우리 이웃을 챙겨가는 문화로 바꿔가면 그렇게 되면 정말로 자살률이 단순히 숫자만이 아니라 국민들 마음에서 자살이라고 하는 게 어떤 본인의 인생에서의 선택 과정에서 완전히 빠질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것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막 위시하고 있어서 생각하고 있고 막 그것만 했는데 거기 안에 따라 나타나는 그 사회적 변화, 사회적 문화적인 변화 부분을 우리가 너무 놓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근데 그거에 또 그 이제 인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거기서 이제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고,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인 부분인데 어떤 특정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제일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 어떻게 보면 다시금 우리가 원래 어떤 문화였지라는 것을 상기시켜서 그 부분을 좀 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나왔긴 했는데 청명 지킴 프로젝트 사실 뭐 얼추 어떤 느낌인지 아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정신과 의사를 만났더니 그분이 매년마다 목표로 정하는 게 올해 한 둘에서 세 명만 살리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들의 약간 목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게 많이 만나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많이 사람 만나시는데 두세 명은 너무 적지 않냐 했더니 그만큼 두세 명 살리는 것도 내가 그 1년 동안 에너지를 더 써야 되고 더 관심 가져야 되고 바라봐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천명 프로젝트 뭡니까?
그 우선 이름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천명이라고 하는 이제 한자 세대가 아니신 분들은 좀 생소한 단어긴 한데 이제 하늘 천자에 그 생명이라고 할 때 명자에서 하늘에서 주신 생명 뭐 대통령님은 또 천수라는 말도 하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타고날 때 받은 어떤 수명이나 생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한 14,024년도 같은 경우에 자살이 역대 최고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14,800명, 900명 단위까지 올라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작년도 25년대 한 900명 가까이 줄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000명 단위로 떨어졌는데 여기서 한 1,000명만 더 줄이면 2년 연속 숫자를 줄여나가면 어쩌면 이제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제 줄여야 될 줄어갈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추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올해 한 해 2020년 한 해 동안 국민들의 1,000명을 지키면서 1,000명을 더 살려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 정부가 한 20여 년 동안 자살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복지부가 중심이 되긴 했지만 이미 그 몇 년 전부터 경제 분야라든지 뭐 국방이라든지 사회 뭐 정보 분야 할 거 없이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복지부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하에 그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범정부 아 그 범정부라는 없는데 자살 예방 대책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해서 각 부장관 전체와 더불어 정부의 어떤 공통적인 제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해온 노력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우리 생명지킴 추진본부가 발족을 하니까 기존의 정부에서 하던 노력도 역시 범정부였기 때문에 그 노력과는 전혀 좀 다른 새로운 노력을 해서 정말로 사람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수요가 있었고요. 그런 수요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방식과는 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을 해보자. 기존의 일들은 우리 부처에서 워낙 열심히 잘 해주고 계시니까 우리 본부는 출범하면서 그러면 구체적인 숫자로 목표를 제시한 다음에 설령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이제까지 잘 사용하지 않았던 방법, 우리가 소홀했던 방법, 그다음에 우리가 새로이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 아니면 현장에서 요구가 많은 방법들을 모아서 한번 1년 동안 열심히 추진해서 숫자를 한번 줄여보자. 그러면 어쩌면 작년도에도 줄었던 자살 숫자가 올해도 계속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한 번만 이 추세가 잡히기 시작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하에 저희가 출범시킨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생명지킴 추진본부가 만들어낸 출범과 동시에 만들어낸 프로젝트고 저희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죠. 예. 그 전에 했던 방식에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고 예예. 모르실 수 있긴 하지만 뭐 새롭게 예. 새로운 시각으로 예. 보고 있는 아니면 추진했던 예. 것들이 구체적으로 뭔지 좀 사람들이
이제 기존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게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기존의 방식이 효과가 없다거나 성과가 없다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건데요.
새로운 시각으로 예. 보니까 왜냐하면 아까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지금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 애들이 자살 예방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근데 문제는 그것이 매번 똑같다고 예. 하다 보니까 애들이 안 듣는 거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세 번, 네 번, 그러니까 반복되다 보면 이제 식상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전에 정보가 잘못됐다고 얘기 예. 말씀드린 게 새롭게 본 것들이 예. 뭘까?
그러니까 우선 이제 막 세상이 급하게 변화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 자살 예방 대책을 많이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가장 필요하고 우선적인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요. 저 정책들을 보면 자살을 혹시 시도하셨거나 유가족이거나 아니면 어떤 병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자살의 위험이 높다라고 되는 분들을 최대한 빨리 찾아내서 그렇죠. 그분들을 지원해드리고 만약에 이제 혹시 시도를 하시거나 했던 분들이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면 그 유가족과 시도하신 분들을 잘 살펴서 자살을 줄이는 거기에 어느 정도는 중점을 두고 정부가 많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출범하고 나서 근데 한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출범하고 나서 이제 방향을 찾기 위해서 그럼 현장에 가서 우리 현장에 실제 자살을 하신 분들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우선 많은 노력들을 했고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 그 공통적으로 요구하신 거 하나는 그런 정책들은 정부에서 많이 해왔고 현장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데 이거 전에 사람들이 자살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지방정부나 지방에 있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번에 만들어진 총리실 같은 중앙정부에서 그것도 아주 상급기관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새로운 시각에서 봤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기존에는 새로운 조직이 출범하고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면 자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나가자라는 새로운 계획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어떤 일정에서 어떤 구체적인 재원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가라는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26년 안에 저희가 자살 숫자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 그런 계획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을 조사하고 현장을 뭐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내기는 시간이 너무 없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현장에 가서 이제까지 만들어진 정책들 돌아가는 것들 중에서 정말로 효과가 있다고 현장에 생각하시는 것들 그다음에 현장에 실제로 해보니까 정책 자체는 괜찮은데 어떤 요인들 때문에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그만 부분만 고쳐주면 되니까 그런 것들 중심으로 그러면 현장에 직접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직접 돌리는 형태로 가서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시도를 아마 처음 했다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보니까 저희가 이제 17개 이제 전국에 있는 우리 자살 예방 센터를 전부 갔는데 아마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직접 와서 막 3시간씩, 4시간씩 본인들 얘기를 그냥 계속 들어주고 간 경우도 없고, 본인들이 건의한 걸 그 자리에서 바로 고치는 경우도 없었다. 그 다음에 뭐, 심지어 자기들이 얘기한 거 바로 안 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영상으로 연결해서 진행사항도 다시 알려주고, 또 요구사항이 있으면 또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그러니까 현장 중심으로 현장에서 원하는 것들. 왜냐하면 성과가 실제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접근한 게 우선 하나고요. 또 다른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앙정부만 할 수 있는 일,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거나 생각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 물론 당장 성과가 안 나올 수 있고 당장은 어떤 효과성을 눈으로 보이진 않을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혼자서 아니면 혼자라는 이유로 어디 얘기할 데가 없어서 절대로 필요하지 않은 절대로 그 필수적이지 않은 아니 필연적이지 않은 어떤 결과에 도달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거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다 아니면 누군가가 얘기를 들어줄 거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싶었던 부분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이제 뭐 우리 천주교에서도 열심히 해주고 계신 우리 한마음재단에서 열심히 해주고 계신 뭐 천명수호처라든지 아니면 우리 연예인분들과 공동으로 아주 많은 분들이 국민들께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들을 신경 쓰고 우리가 여러분들을 관심이 있고 우리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보통 내부적으로 부를 때는 뭐 앞에 말씀드린 어떤 정책적인 현장에서 돌아가는 정책적인 부분은 사회적 안전망 그다음에 우리 그 국민들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자살 동기를 없애려고 하는 이 부분은 마음 안전망이라서 두 분야에 걸쳐서 지금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한 해는 이 두 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천명지킴 프로젝트의 내용입니다.
약간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너무 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 부정적이고 얘기할 때 너 참 공무원스럽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되게 표리부동하고 뭔가 움직임도 늦고 하는데 지금 이 말씀 들어볼 때는 굉장히 누구보다도 제일 빠르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고 그걸 또 빨리 반영하려고 하고 어쩌면 그 안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간절함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간절함이 단순한 간절함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될까라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도 있고 제가 보니까 일단 지난 맞고 나서 한 6, 7개월 지나셨는데 예. 신발은 최소한 한 번 바꾸셨을 것 같은데 확 드는데요.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냐고. 사실 그게 누군가 얘기를 듣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또 듣고 와서 또 거기에 맞게 여기 뭐 정부가 됐든 어떤 조직이 됐든 아니면 어떤 법이 됐든 그걸 또 그걸로 개편을 또 예. 해야 되는 또 역할이 있다 보니까 사실 좀 이렇게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예. 그만큼 우리 사회가 무엇을 더 중요시 봐야 되는지를 예. 어필을 예. 하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국민들이 그걸 충분히 인지를 해. 아, 그거, 그니까, 피부로 와닿는다. 라는 예. 것이 예. 확실히 있으면 되는데, 제가 들은 거에 의하면, 그래도 이제, 뭐, 직접적인 걸 얘기할 수는 없긴 하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번개탄이나 이런 것들에도 예. 막, 직접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예. 들어서.
그, 번개탄은, 뭐, 사실, 저희가, 언론에 매번 부탁드린 게 이제 자살 수단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또 어느 정도 얘기를 드리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는 거에 따른다면 그러니까 이제 언론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부탁하고 있는 건데 그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니까 번개탄을 이용하는 방법이 그거 굉장히 괴롭다고 합니다. 그거 제대로 잘 되지도 않고 굉장히 괴롭다는데 자꾸 언론이나 방송에서 이게 그냥 쉽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방법이라고 하는데 오해가 자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22년도에 보면 한 1300명 정도였던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근데 한 우리 특정 연예인분이 어떤 자살을 하면서 거기 모방효과까지 벌어져가지고 24년도에는 번개탄 자체가 자살 전체 수단 중에서 2위를 확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처음에 이제 현장을 가면서 처음에 간 데가 이제 충남 충북인데 충남 충북이 모두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현장에서 이제 저희가 가니까 처음에 부탁한 게 이거 좀 제발 어떻게 해 주십사. 이거를 통제를 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이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여러분들이 계신데 이거를 자꾸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 아. 실제로. 그래서 근데 이 얘기가 충남 충북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저희가 돌아다니는 17개에서 거의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24년도에 워낙 그렇죠. 이 번개탄을 사용한 자살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장의 요구도 워낙 세고 또 이제 저희가 생각해도 이게 이런 식으로 악용되어서 될 건 아닌데라는 생각은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자살 수단이 통계적으로 보면 있는데 뭐 그게 원래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그렇죠. 아니고요. 이게
목적은 목적에 맞게 돼야
되는데 전혀 다른 목적인데다 또 심지어 그 우리 번개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네네.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갑자기 어떤 제한을 하거나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그 자체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가 알아보니까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번개탄을 생산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입도 거의 잘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락을 드리고 우리 직접 생산하시는 분들을 찾아뵀습니다. 이제 충북 진천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자리에 이제 가뵀는데 저희가 이제 가서 찾아뵙겠다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가보니까 그 이제 충북 제천에 있는 진천 제천에 있는 그 공장에 그 우리 성형목단협회 협회장님부터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번개탄 제조업 사장님 그다음에 관련 협회 뭐 이사님 해가지고 여러 분이 오셔서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얘기를 안 들어줬다 이제까지.
아.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저희는 사실 도와달라고 간 겁니다. 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 정부에서 판매나 유통 생산을 규제하는 거는 방법이 아닌 것 같고 이 목적이 있는데 근데 또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나쁜 선택을 하시는데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해서 부탁을 좀 드리러 갔었던 건데 그 자리에서 이제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 본인들도 이게 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때문에 엄청난 죄책감을 많이 느끼신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뭐 댓글이나 이런 데 보면 막 그 되게 나쁜 말들을 그분들을 대상으로 또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그분들도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는 분들인데 그런 거 자식들이나 가족들이 보면 되게 마음도 안 좋고 하니까 뭐 사업을 접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서 그분들도 이제 그 하고 싶으신 말씀을 최대한 다 들어드리고 우리 어려움도 좀 말씀을 드리고 했더니 그분들께서 이제 본인들이 앞으로 생산하는 번개탄에다가는 그 번개탄을 배송할 때 커다란 박스에 넣을 때 박스에도 우리 이제 자살 예방 관련되는 문구를 본인들 돈으로 인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개별 포장에도 전부 어떤 안내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혼자가 아니라든지 도와달라고 전화를 하다든지 이런 문구를 넣어서 전화번호를 넣어서 개별 포장도 전부 넣어주시겠다고 본인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고 제가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 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희가 찾아간 게 2월 달에 찾아갔는데 시중에는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번개탄이 있었거든요. 아직. 왜냐하면 그 전에 돌아다니던 게 있어서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이제 뭐 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 우리 그래서 이제 그 두 개인데요. 만약에 남한테 얘기를 나의 어려움을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한다고 해도 절대로 거절이 아닙니다. 그건 상대방이 그분들도 준비가 안 되고 몰라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거절했다 그래서 모두가 거절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꺼냈을 때 아니면 우리 주변 분들이 그런 얘기를 꺼냈을 때 들어줄 수는 있는 사람들 그런 문화 그런 인식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때 사실 제가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잘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 뭐 할 아무 얘기 안 해도 된다. 들어만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무 토달지 말고 뭐라고 하지 말고 들어만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어쩌면 너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냥 듣기만 하는 거라면 어쩌면 우리도 잘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그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주변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한다거나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전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거절에 대해서도 너무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의 쌤,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Voice of Angel is welllife.com, JMP 로우, 국제 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웰링턴 병원에 약 200만 뉴질랜드 달러를 투입한 새로운 혈액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전력난이 가중되는 쿠바에서 또다시 대정전에 근접한 반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을 옮길 때마다 컴퓨터 단층 촬영 CT가 자기 공명 영상 MRI를 다시 찍어야 했던 환자들의 불편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 문제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 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카톨릭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가 고 이태석 신부 요한 세례자 살레시오회 1962년에서 2010년과 관련된 글과 강론,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모은 책 이태석 신부의 향기, 352쪽 2만 원을 발간했습니다. 이태석 신부의 동생인 이태선 베네딕톡 씨가였고 윤민구 신부 도미니코 수원 교구 성사 전담가 감수를 맡은 책은 이 신부가 가족에게 남긴 자료를 바탕으로 그의 강론과 인터뷰 등을 실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의 증언은 이 신부가 어린 시절부터 어떤 성품과 태도로 살아왔는지도 보여줍니다. 증언자들은 한결같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고 기꺼이 손을 내밀었던 이 신부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음악적 재능을 발휘했던 학창시절부터 사제와 의사가 되는 과정, 대장암 판정 이후 투병과 선종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삶의 여러 장면도 담겼습니다. 책에는 이 신부의 생전 목소리와 그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 악보 등을 접할 수 있는 QR코드도 수록됐습니다. 그의 생애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연보와 다양한 사진 자료를 더해 이 신부의 삶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웰링턴 병원에 약 200만 뉴질랜드 달러를 투입한 새로운 혈액은행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시설은 기존의 노후한 혈액은행을 대체하는 대규모 업그레이드 사업으로 혈액 보관과 검사, 공급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환자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 혈액은행은 기존 시설보다 약 3배 넓은 규모로 조성됐으며 최신 냉장 보관 시설과 추가 혈액 분석 장비를 갖췄습니다. 또한 자동화 설비와 현대적인 작업 공간을 도입해 혈액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응급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특히 병원 내 공압식 운송 시스템과 연결돼 혈액을 필요한 부서로 더욱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혈액 서비스는 이번 시설이 단순한 건물 신축이 아니라 의료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중요한 투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혈액은행은 수십 년 동안 사용되며 공간이 협소하고 장비가 노후화돼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의료 수요 증가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개소식에는 시미언 브라운 보건부 장관이 참석해 새 혈액은행의 공식 개관을 축하했습니다. 브라운 장관은 이번 시설이 웰링턴 지역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투자라며 혈액 공급 체계의 안정성과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사를 200만 달러 이하의 예산으로 예정된 일정에 맞춰 완료한 점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혈액은행은 외상 환자, 암 환자, 대수술 환자, 출산 과정에서 수혈이 필요한 산모 등 다양한 환자의 치료에 필수적인 혈액을 보관, 검사, 공급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의료진은 시설 확충을 통해 혈액 처리 속도와 정확성이 향상되고 응급 상황에서도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혈액 서비스는 이번 신규 혈액은행 개소가 지역 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혈액 공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의 지속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하다며 현대화된 시설과 함께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혈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NZ 뉴질랜드 최신 부동산 포커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반 들어 주택시장이 둔화됐으며 특히 투자자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중반을 거치며 주택 거래량이 감소했고 주택 가격도 소폭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 시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ANZ의 이코노미스트들은 투자자들에게는 다가오는 총선이 가장 큰 관심사일 것이라며 노동당이 성공할 경우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 주거용 부동산에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동당은 또한 투자자들이 세금 계산 시 대출 이자 비용을 공제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다시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확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토지세 도입을 지지하는 오퍼처니티 파트는 국회에 진출할 가능성 역시 투자자들의 불안과 우려를 자극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Z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일부 매도자들 역시 잠시 시장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매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 나오는 매물수가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ANZ는 올해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이 2% 하락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으며 내년에는 소폭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DynaSpeak.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오클랜드의 신규 주택 완공 물량이 최근 주택 건설 붐 이전인 4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클랜드의 신규 주택 완공 건수는 가을 동안 급감했습니다. 오클랜드 시의회는 5월에 신규 주택에 대한 건축 적합 증명서 CCC를 969건 발급했습니다. 이는 4월보다 8.7%, 작년 5월보다 26.4% 감소한 수치입니다. 오클랜드의 신규 주택 완공 건수는 2023년 말 월 1,900건 이상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올해 3월에는 1,327건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침체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4월과 5월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5월까지 12개월 동안 발급된 CCC는 13,663건으로 2024년 5월까지 12개월 동안 기록된 연간 최고치인 19,560건보다 30.1% 감소했습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오클랜드의 신규 주택 완공 건수는 최근 주택 건설 붐이 시작되기 직전인 4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뉴질랜드 웰링턴 병원에서 24년간 근무한 한 소아외과 전문의는 과도한 업무로 운전 중 두 차례나 잠이 들 정도로 극심한 피로를 겪은 뒤 2022년 호주로 이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뉴질랜드의 소아 의료 체계가 심각한 인력 부족과 전문 진료 체계 미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아동 사망률 증가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주 뉴캐슬 병원에서는 더 많은 의료 인력과 체계적인 고위험 임신 관리 덕분에 미수가 중증 사례가 크게 적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도 소아 외과를 비롯한 각 전문 분야에 대해 국제 기준에 맞춘 독립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전문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영유아 돌연사 예방과 아동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해당 전문의는 뉴질랜드의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호주보다 훨씬 높으며 매년 100명 이상이 호주에서 태어났다면 살 수 있었을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아동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025년 와이탕이 대의 당시 연립정부의 트리티 프린시플즈 비를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뉴질랜드 국방군 NZDF는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 데이비드 시모어 액 대표, 신디 크로 총독의 긴급 대피를 위해 대기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해군은 와이탕이에서 시모어를, 공군은 아카로아에서 럭슨 총리와 총독을 각각 헬기로 대피시키기 위한 비상 대비 태세를 유지했으며 작전 비용은 약 4만 4천 달러가 들었습니다. 실제 대피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큰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시모어는 당시 방탄 차량을 이용할 정도로 신변 위협을 우려했으며 갈등의 원인을 테파티 마오리가 조장한 분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테파티 마오리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대규모 히코이 모테티리티 시위는 체포자가 한 명도 없는 평화로운 집회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정치인을 겨냥한 위협이 증가하면서 경찰과 의회 경호 체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평가됩니다. 사례로 평가됩니다. 뉴질랜드 사우스랜드 인버카겔 인근에 약 30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추진되면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전력을 자체 조절해야 하는지 기존 전력망을 이용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의가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계 다타그리드 뉴질랜드가 추진하는 이 시설은 완공 시 최대 1기가와트의 전력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뉴질랜드 전체 전력 소비의 약 4에서 6%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데이터 센터가 재생에너지 발전 투자와 전력망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당도 신규 데이터 센터가 풍력, 태양광 등 추가 발전 설비를 뒷받침하는 전력 구매 계약 PPA를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NJ First는 데이터가 장기적인 고용 효과는 크지 않을 만큼 전력난을 악화시키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클랜드 대학교의 한 교수는 데이터 센터가 다단계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국가 전력의 6%를 소비하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안정적인 신규 전력 수요가 확인되면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호주는 최대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의 신규 발전원 확보와 전력망 연결 비용 부담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도입했으며 전문가들은 뉴질랜드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스입니다. 전력난이 가중되는 쿠바에서 또다시 대정전에 근접한 단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력난이 가속하자 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민간 개방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후보전력청은 29일 현재 시간 전력 수요가 가장 몰리는 피크 시간대에 전국의 74%에 해당하는 구역이 동시에 단전되는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일간 쿠바 데 바테와 스페인 어권 매체 인포바에 따르면 전력청은 이날 피크 시간대 전력 수요가 3,200메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가능한 공급 전력은 850메가와트에 불과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전력망 붕괴를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전력 규모만 2,380메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필요 전력의 74%가 공급되지 못하는 셈입니다. 쿠바는 화력발전소 16곳에서 전력 생산의 40%를 충당하는데 9곳이 노후화와 정비 문제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특히 핵심 화력발전소 중 하나인 안토니오 키데라스 발전소는 올해 들어서만 약 20차례나 고장나며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전력 생산의 또 다른 40%를 차지하던 디젤 및 중유 기반의 발전 설비 역시 미국의 봉쇄로 올해 1월부터 사실상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나머지 20%의 전력만 가스와 중국의 지원을 받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실정입니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29일 현지 시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에서 사실상 통행료를 갈취했다면서 해당 기관 두 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페르시아만 해양보험회사와 호르무즈 안전해양서비스청입니다. 페르시아만 해양보험사는 이란의 보험감독기관인 이란중앙보험이 설립한 회사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지원하는 페르시아만 해협청의 승인을 받은 보험 상품을 중개 발급합니다. 이 보험 상품은 선박 나포와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선박들을 공격해 위험을 조장하면서 보험 상품을 강매하고 있다는 게 미 재무부의 주장입니다. HMSA는 이란의 디지털 보험회사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의 보험, 교통통제, 보안, 긴급대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란 정부가 만들었으며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로 결제가 이루어진다고 미 재무부는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망하면 고객들에게 무료 맥주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SNS 게시글로 논란을 일으켰던 미국의 한 양조장이 주우 정부로부터 주류 판매 허가를 취소당했습니다. 폭스뉴스는 28일 현지 시간 위스콘신주에 위치한 미노쿠아 브루잉 컴퍼니의 소유자이자 진보성향 활동가인 커크 뱅크스타가 주 세무국으로부터 양조장 및 주류창고 운영 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허가 취소 조치는 정치적 발언이 아닌 실정법 위반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윈스콘시주 당국은 지난 6월 해당 양조장이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고 일리노아주에서 캔 맥주를 불법 반입해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로 제품을 압수한 바 있습니다. 위스콘신주 세무국 대변인은 모든 주류 허가권자가 관련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공정하고 일관되게 단속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에 따른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효력 발생일은 오는 8월 4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해당 양조정은 그동안 극단적인 정치적 언행으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1월 페이스북에 트럼프의 이름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그가 죽는 날 하루 종일 무료 맥주를 제공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했던 백악관 기자단 만찬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하자 그는 우리는 거의 공짜 맥주 데이를 맞이할 뻔했다며 정치적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희화화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병원을 옮길 때마다 컴퓨터만 단층 촬영 CT나 자기 공명 영상 MRI를 다시 찍어야 했던 환자들의 불편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 문제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가 환자가 직접 스마트폰 QR코드를 이용해 기존 영상을 다른 병원에 바로 전달하고 의사는 인공지능을 통해 환자의 촬영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31일 보건복지부의 2026년 하반기 업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보건의료 분야에 적용해 혁신하는 방안의 하나로 의료 영상 정보 공유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병원을 이동할 때마다 똑같은 부위를 다시 촬영해 발생하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과 환자의 불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스마트폰의 QR코드를 활용해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의료기관으로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가칭 영상 정보 공유 시스템을 2027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보다 앞선 2026년 12월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환자가 이전에 찍은 촬영 이력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먼저 시작됩니다. 이번 정부 대책은 의료 현장에서 끊이지 않았던 고가 의료 장비 중복 촬영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긴 환자 4명 중 1명 이상은 불과 한 달도 안 돼 이미 찍은 사진이 있는데도 검사를 다시 받는 셈이었습니다. 이런 중복 촬영 비율은 매년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톱, 인트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37원 16전, 한국에서 보낼 때 845원 53전, 한국에서 받을 때 828원 79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약간 흐리고 약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내일은 흐리고 몇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4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수영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쌤,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볼스 오브 엔젤, 이지웰라이프.com, JMP 로우,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캐시알 게시판입니다. 다카파나 윈터 라이탄입니다. 이 무리오 가족 친화적인 축제는 다카파나 시내를 빛과 창의성 그리고 공동체가 어우러진 환상적인 겨울 왕국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명예술가 앵거스 미오가 기획한 이 행사는 몰입형 조명예술, 라이브 공연, 그리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모든 연령대의 방문객에게 잊지 못할 저녁을 선사합니다. 다카파나 곳곳에서 눈부신 대형 조명 설치 작품, 인터랙티브 조형물, 라이브 공연,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2일 일요일까지 오후 5시에서 10시까지 다카푸나 홀스 메리 그린, 센츄럴 홀스 메리 로드, 포토스 파크 앤드 와이 하라 리키 엔젝 스퀘어에서 있습니다. 디지털 시니어 스몰이 1대1 지원 홉슨빌레 허브 안내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은 경찰 진원제의를 거친 친절한 자원봉사자들이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무료로 1대1로 도와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12시에서 2시까지 홉슨빌레 볼링클럽 1 메모리얼 파크 레인에서 있습니다. 디지털 시니어스 무료 1대1 지원 올해와 라이브를 안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친절한 자원봉사자들이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무료로 1대1로 도와드립니다. 기기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거나 0800-373-6465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오레아 라이브러리 12 모나마 에보니 오레아에서 있습니다. 캐시얼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